네, YTN 라디오 이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천막의 깃발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천막은 두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볼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입니다. 자,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가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언급이 되면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의 외부 행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보도에 의하면 나토 정상회의에도 동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뭐 굳이 자꾸 이제 조용한 내조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시각에서도 보면 뭐 대통령 전 뭐 영부인을 찾아뵙는다거나
예.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만나서 통합행보를 하시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일단 뭐 서민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행보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통제라든가 불편함을 초래하지 말고 하라는 정도이지
네.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네.
공식적인 활동으로 공식적인 의전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공식과 비공식 또 사적 공적 개념이 완전히 혼동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비선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 뭐 최근 발표 지지율 보면 데드크로스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논란 리스크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거 정권에 있었던 비선 논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로 관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적 활동인지 공적 활동인지 공식 활동인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선 논란을 자초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얘기. 이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적인 우려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비선 논란을 자초할 만한 행보나 이런 징후들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역대 정부에서는 또는 뭐 통상 권력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의혹은 왜 특혜를 받느냐라는 건데 이건 특혜를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를 내려놓겠다는
게 전담부속실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전담부속실이 예. 있으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제1부속실에서 전담 그 하는 직원분들이 계신다는 거하고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의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뭐 감독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리 감독이 더 수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여사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내려놓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이걸 또 야당에서 이 제2부속실을 차라리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라는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반대했었는데
네.
이것도 특이하게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게 차라리 만들어서 이걸 좀 그 공개적으로 해라.
네.
공식화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청와대 내부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면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 차라리. 지금 여야에서 이 특별감찰관은 이전에 임명하기로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임명 절차 내지 지명 절차를 거치는 것이 조금 더 공식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지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뭐 이걸 꾸려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논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국민들도 사실 뭐 생각이 제2부속실 만들어서 차라리 편안하게 공식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속실을 만들지 못하는 사정이 있나요?
맞는 거죠.
안 하는
게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고 그렇게 국민들께서 또는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1부속실에 전담팀을 두면 똑같은 기능인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거니까 이것 걸리는 논쟁이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팬카페 부분을 제외한다면 네, 네. 사실은 역대 영부인, 역대 여사님들의 행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이게 우려할 만한 또는 비판받을 만한 행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현상이니까 이해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가 사실 좀 문제를 그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팬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팬카페가 그러면? 존재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바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팬카페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뭐 응원하는 카페일 수도 있고 뭐 비판하는 카페일 수도 있지만 팬이니까 응원하는 거겠죠. 다만 이제 팬카페의 운영진의 언행에 관련돼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 않으려면 사진이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노출된 사진이 그 팬카페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이 팬카페에 독점적으로 공급돼서 노출이 되게 되면
예.
그 팬카페 운영진의 언행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모종의 관련성이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팬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팬카페 문제도 다 지금 앞서 말한 이제 행보의 빈국 식성 비공식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고 결국에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사실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분들의 어떤 순수한 팬카페가 운영되지 않고 거기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었다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보나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찍힌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서 최초 유출이 되거나
네.
또 극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일부 사진이 팬카페에 먼저 공개된다거나 이게 이제 누가 했느냐 이거죠. 팬카페가 뭐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특별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홍보할 목적으로 팬카페에 제공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팬카페 자체의 자정이라든가 스스로 자제하고 거기 뭐 팬카페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의 자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팬카페는 캠파페도로 뭐 운영되도록 두더라도
네.
본인이 직접 팬카페를 활용한 어떤 행보를 한다거나 그거를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 이런 부분 하지 말으셔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때 보면 뭐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실제 정치 행위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라든가 좌표찍기를 해서 거기 가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뭐 뒤에도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시위에 대한 고발한다거나
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모임 단계를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계된 정치 활동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취재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를 본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당선 이후에. 당선 전에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선거운동 과정이니까 어떤 분들이 나를 홍보해 준다 그러면 뭐 고맙죠. 그런데 당선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팬카페가 김건희 여사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국정운영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거나 또는 뭐 그 연관돼 있는 그 여사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독점적으로 특정 팬카페를 통해서 최초 공개되는 이런 현상은 저는 일단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율하고 단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팬카페라는 게 뭐 순수하게 지지자의 모임이 되기보다는 이게 이제 권력의 격부를 좀 째려는 사람들이 이 팬카페에 몰려들어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비선 조직이나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미 뭐 보도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중간에 사진 관련돼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보낸다거나
네.
또 코바나 컴퍼니 최 지금 사내 회사로 등록하고 또 사내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분들이 지금 이 동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비공식적 행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이 팬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비선 논란이 될 만한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구체적 행위자들 예를 들면 그 무용 충남대 교수 네. 그분도 그렇고요. 여사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그냥 뭐 우연히 이 그 근처에 있다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확대되면 비선인 거거든요. 비선이라는 게 대통령 주변,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않으면 네. 결국에 나중에 이제 권력형 비리 이게 이제 본질의 비선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께서든 김건희 여사 본인이든 간에 주변에서 발생되거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고 공식 행보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게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글쎄요, 뭐 제가 의견을 취합해 보지는 않는데 우려하는
주변 사람들 얘기
저도 우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물론 이제 조심해서 운영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노사모를 되돌아봐도 노사모에 관련된 분들이 또 미키루쿠라는 필명을 쓰신 분이 또 잘못되기도 하고요. 노사모에 그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정치권과 인연을 맺기도 했단 말이죠.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비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팬카페 등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그렇죠.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탓할 수는 없다.
없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 팬카페 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이 팬카페 활동을 한 이후에 뭐 정치권에 진출하겠다. 그건 본인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들이 팬 활동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도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역시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 팬카페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애정이 있다. 그런 것을 신호를 주기 위해서 뭐 사진을 독점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 시그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막을 행안부로 옮기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 권고한 내용을 보면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입니다.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윤기찬 변호사님부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글쎄요, 뭐 이게 일단 조직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큰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업무가 많아요. 이 치안 업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지만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배분 그런 게 있습니다.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
네.
근데 치안 업무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찰법이라고 통칭되는 국가경찰, 뭐 지방경찰의 뭐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치안 업무를 풀어서 하면서 또 수사 업무까지 넣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치안 업무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치안 업무는 분명히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보여져요. 안전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정부 조직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수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국을 둬서 만약에 그 경찰청을 지원하고 통제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수사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 주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이 조직을 비공식 조직을 공식화한 거거든요. 공식 조직으로 바꾼 거라서 이것만 갖고 뭐라 할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직을 통제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대원칙으로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못하게 돼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이게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경찰 조직을 통제한다 그러는데 네. 통제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경찰 조직은 누구 통제하냐면 경찰청장이 통제합니다. 근데 이 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통제하는 것이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이런 거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청장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네.
그럼 경찰 조직은 통제가 안 돼요. 경찰청장은 통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역학적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알고 수립한 정책인가 약간 네. 그런 의문이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저 뭐 윤기찬 변호사가 지금 뭐 지금 나와 있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한 내용의 문제점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제점을?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뭐 경찰 장악 의도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경찰 장악 의도를 예. 보여줬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분명해 보이죠. 이게 1990년 12월 달에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경찰청을 독립했던 거 아닙니까? 그 체제가 지금 31년 됐습니다.
네.
당시에 법 개정할 때 보면 원래 내무부 소관 업무에 있던 치안 업무를 뺐어요. 개정안에서 치안 업무를 빼고 경찰청을 독립기구로 두는 것으로 정부 조직법이 개편됐고
네.
그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 업무는 행안부 업무에서 아예 뺀 거고 경찰청을 통해서 치안 뭐 수사 업무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게 법률의 취지인 게 명확하고 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경찰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률을
예.
통해서 경찰 사무나 치안 업무에 관련된 걸 정하지 않고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
예.
치안과 관련된 경찰 업무를 경찰국장을 행안부에 둬서 통제하겠다. 이거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보이고요. 그 의도를 보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 대선 공약 때 이럴 때 논의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여러 가지 뭐 실제 권한이 뭐 크게 증가된 건 아닙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찰 통제 필요성이
권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그 어느 나라보다 좀 막강한 게 경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실제 뭐 권한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네.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 경찰이 수사 업무나 이런 걸 계속 해오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권한이 뭐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기소권으로 통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실제 행정적 통제, 경찰의 권한 전체를 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을 실제 검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이 정부가 경찰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게 실제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인사 예, 관련해서도
예, 예.
실제 있을 수 없는 인사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인사부는 벌써 아직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도 위법위헌인데 그것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사에 개입하는 적이 어제 드러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행안부가 통제한다 이러면 인사, 뭐 조직, 행정, 수사까지 막 완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제가 아까 통제의 효율성이 없다,
네.
통제할 필요성은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근데 이거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데 수사 업무는 통제를 못 해요 어차피.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비수사 업무 있잖아요. 비수사 업무에 아니 통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범죄 예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찰 업무가 많잖아요. 그중에 수사를 제외한 거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통제를 못합니까? 수사와 관련돼서만 통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 이외 업무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네.
이걸 통제라고 볼 수도 있고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 업무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맡아요. 원래는.
네.
근데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이외에 수사 실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예,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렇죠.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왜 중요하냐면 인사권 있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우리가 국가수사본부 독립시켰다고 하지만 독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 경찰청장이 다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수사업무에 관련돼서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번에 이게 언급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제를 실제로 하든가. 지금은 다 같은 뭐 지방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또 행정경찰, 사법경찰 불지됐다고 하지만 다 같은 경찰서에서 해요. 아시다시피. 같은 서장이 다 합니다. 그 서장 누구 말 따르냐. 국가수사본부장 말 안 따라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인사권이 청장이 있으니까. 자,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 통제니 아니니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제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래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아니 청장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지 청장의 권한을 유명무실화 시켜서 경찰이 통제가 됩니까? 경찰 통제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못합니다. 인사권이 있다고. 지금도 대통령이 인사권 다 갖고 있어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던 것을 행안부 장관 실조해라. 이런 취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슨 뭐 50년 전 회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시대가 예. 어느 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청장도 수사에 개입 못해요. 국가수사본부장만 개입을 합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권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경찰청장이 실제 권한 행사 청장 말을 듣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어쨌든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권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아니 손으로 양으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아니 뭐
봐야 되겠네.
구체적인데
근데 예. 결국은 뭐 경찰 제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현재도 뭐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확보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실제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경찰청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물론 주요 뭐 치안감 인사 이상의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이긴 하지만 실제 경찰청장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견제하는 내부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능 문제에 대한 실효성을 뭐 이 문제는 다시 논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이 없어요. 실제.
근데 네, 실제 네. 예산이나 인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경찰을 통제해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 정부 하에서는 사실 민정수석을 통해서 치안 비서관인가요?
네.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 경찰 조직을 네. 통제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조직은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행안부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을 통해서 통제했죠. 근데 경찰청장이 사실 이제 경찰을 통제했고 경찰청장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 청와대에서도 총경 이상급은 사실 대통령 임명권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토대로 해서 청장을 통해서 경찰을 뭐 통제하기보다는 어쨌든 국정처럼 같이 한 건데 네. 수사 업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민정수석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대통령과 경찰청장과의 사이에 가교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재청권을 실제로 하자.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은 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장이 재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청권을 실제로 해서 옛날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좀 하게 하자.
네.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건 인사권 관련된 거예요. 근데 국가수사본부장 이하의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청장이 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왜 수사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우려에 대해서는 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 자체가 인사권을 갖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인사권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장을 독립시키는 이런 측면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뭐 통제다 아니다 이거 갖고 따질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세요?
그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 지금 정부조직법이 행안부에서 치안 업무를 빼고 경찰청을 독립기구로
통제라는 것보다는 관리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견제 뭐 하는 차원이죠.
민주적 통제라고.
예, 민주적
통제. 검찰에서도 민주적 통제라고 해서 그 계속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와 이 시스템에 대한 통제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법제화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1년대 폐지했던 경찰국장을 들여온다는 것은 이런 민주적 통제 절차 지금까지 31년간 운영해 왔고 그 법제도의 하에서 그런 부분으로 작동해 온 경찰 행정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바뀌면서 31년 전 제도 경찰국장을 통해서 인사 예산 등을 실제 직접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수사는 직접 통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인사로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인사 어떻게 해왔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민정수석실을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이란 이란 중에 선택을 하면 그걸로 인사가 됐던 거예요. 총경급 이상은. 근데 그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행안부 장관실에서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원래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경찰청 이외의 사람들이 관여했던 부분을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을 관여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관할의 차이지 여태까지 다 해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게 이미 지금 경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저도 바람직한 제도로 봐요. 지금 경찰위원회의 구성이나 네. 기능을 볼 때 사실 실질적으로 경찰청장 등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에 둘 게 아니고 뭐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갖고 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의 개혁은 저도 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방법의 기능을 하게 되면 네. 그분은 조금 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의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예, 예. 약간의 그런 이제 모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 잘 조율한다 그러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경찰을 견제하는 이런 기구로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예, 예. 그렇게 실질화시키는 방법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자문, 경찰, 이번에 나온 자문위원 안이 그 안이 됐으면 이런 논란이 왜 생겼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두고도 여기를 실질화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근데 장기적 과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법률 개정 사항이거든요. 민주당이 협조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실제 운영상 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러면 저 경찰국을 두는 건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죠? 치안업무를 경찰국을 두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이 있고 경찰법에 치안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업무로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어떻게 규칙으로 그걸 정해가지고 업무를 업무로.
그게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직무 범위는 이미 이제 있다는 거죠. 정부조직법에 예, 안전에 관련된 업무 조정 예. 통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빨리 원 구성해서 예.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서 경찰위원회 빨리 뭐 공식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오늘 뭐 두 분 뭐 의견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예. 어쨌든 그 취지는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